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이란 등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연방 관보를 통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 5개국을 무기 수출 통제법 등에 따라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지난 14일 관련 조치에 서명했으며 국무부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보도자료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테러 방지 노출에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하며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 물품과 서비스 수출, 판매, 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도 이 사실이 공지됩니다. 국무부는 1997년 연방관보에 비협력국을 게재하기 시작했고 북한은 이때부터 25년 연속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두 정상이 미러 관계에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회복을 추구해온 만큼 모든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 연장을 비롯한 군비 통제 등 전략적 안정에 대한 논의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 협상도 주요 의제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하는 한편 벨라루스 문제에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이날 성명에서 양측의 합의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6월 16일 제네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기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완전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앤드 슬라빗 백악관 코로나 대응 선임 고문은 어제 브리핑에서 중국은 코로나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에 전적으로 투명하게 임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조사를 위해 세계보건기구 WHO의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WHO 코로나 국제조사단은 중국 우한 현장조사 이후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가설은 사실일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23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작성된 미 정보기관의 비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우한에서 코로나 감염이 공식 보고되기 한 달 전인 2019년 11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연구원 3명이 코로나와 비슷한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는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상황에 따른 단계별 방역 대응 조치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백신을 1차로 접종한 뒤 2주가 지나면 8명 이상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6월 1일부터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7.7%에 불과합니다. 한국보건당국은 국민의 25%인 1,3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경우 7월부터 방역조치를 더욱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늘 한국 내 신규 확진자는 7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오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에 따르면 투표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7시에 전국 12,000여 개 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투표 결과는 이틀 뒤인 28일 저녁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바샤르 알 아사드 현 대통령을 포함해 압달라 살룸 압달라 전 국무장관과 마흐무드 마레이 야권 지도자 등 모두 3명이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알아사드 대통령의 사연임을 확정하는 요식행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앞으로 대남 지배력 과시를 위해 점차 더 강압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미국의 정보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첫 공개 일정으로 일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연방의원들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21일의 정상회담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된 데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5도, 낮 최고 12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해 점점 더 강압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 정보당국자가 분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교착에 따른 장기전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국장실 O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NRC 북한 담당관은 향후 북한은 대남 지배력 과시를 위해 점차 더 강압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미한 정상회담 직후인 21일 저녁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이 최근 강조하는 정면 돌파전 개념은 앞으로 수주 또는 몇 달 뒤 어떤 행동을 취할지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단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정면 돌파전에 대해 무기 개발에 대한 실제적이고 조정된 접근법을 취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제재에 따른 압박을 견뎌내는 것을 골자로 하며 주체를 최고 미덕으로 회귀시켰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거나 타협하는 건 내국노로 간주하고 내부의 사회적 통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면 돌파전에 따른 주요 방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따른 국경 통제 이전에 이미 엄격히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일러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Important point to remember is that the head-on breakthrough offensive preceded COVID. I think this is going to be an important point for
북한 사회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부터 경제난과 식량난에 따른 압박이 심화된 상태였으며 정면 돌파전을 시행하기 위한 기초적 개념은 주민격리 등의 엄격한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겁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정면 돌파전의 핵심은 향후 북한에 어떤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라며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이와 연계해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핵 고도화를 천명하면서 1980년대부터 역전됐던 남북 간 군사적 불균형을 회복했음을 명백히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통한 미국 억제에 성공했고 미한 양국 간 탈동조화를 달성했음을 부각하는 이 발언은 과거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도발 때처럼 한국군이 유사한 대응 조치에 나선다면 지금까지 과시한 북한군 역량을 셈법에 넣어야 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이라는 설명입니다.
Lethal kinetic initiation of hostilities by North Korea in which any South Korean response has to take into
사일러 담당관은 미 정부 당국은 향후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협박을 어느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모색하는 행위를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expect him to increasingly to examine how far coercion can work.
이 같은 대남 협박에는 넘어서는 안 될 선, 레드라인이 분명 존재하지만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사일러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때때로 대남 압박 수위에 따른 예상 외의 대응에 놀라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2015년 8월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목함 지뢰 사건에 따른 박근혜 정부의 대처는 그와 같은 도발 셈법을 철회하도록 한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자신의 분석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관점에서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우명론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완료된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철저하고 엄격하며 포괄적인 절차라고 언급한 여러 당국자들의 설명처럼 현재 놓인 도전들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닫아놓은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사일러 담당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 역할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솔직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그가 남북대화나 미국과의 외교에서 어떤 중대한 정책적 파급 효과를 이끌어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analytically speaking that anything traced to her appearance beginning in 2018 in diplomacy with the South or diplomacy with the United States has had a
사일러 담당관은 김여정의 직위가 강화되거나 갑자기 수개월간 자취를 감춰도 그에 따른 파급 효과는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정보위원회 NIC는 미국의 16개 정보기관들을 관장하는 직책인 국가정보국장 DNI를 보조하는 기구입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이란 등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25일 연방관보를 통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 5개국을 무기수출 통제법 등에 따라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지난 14일 관련 조치에 서명했으며 국무부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보도자료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하며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물품과 서비스의 수출, 판매, 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도 이 사실이 공지됩니다. 국무부는 1997년 연방관보에 비협력국을 게재하기 시작했고 북한은 1997년부터 25년 연속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첫 공개 일정으로 일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직업 외교관으로 미북 협상 등 북한 문제에 깊이 관여해온 성김 특별대표가 그동안 북한과 관련해 한 말들을 김영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5일 일본 외무성의 후나코시 다케이로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은 이날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성김 특별대표가 후나코시 국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일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그 밖에 다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성김 신임 특별대표는 직업 외교관으로서 오랫동안 미북 협상 등 북한 문제에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지난 2008년 북한의 냉각탑 폭파를 참관한 뒤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냉각탑 폭파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 당사국들의 노력의 상징이자 비핵화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좋은 위치에 있게 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요성을 과장하지는 않겠다며 향후 육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신고 검증을 위한 계획을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주한대사에 지명된 뒤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와 오랫동안 고통받은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에 계속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주한대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7월 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다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화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또 같은 달 한국의 K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과 외교적 관여와 대화에 열려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와 다시 관여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e U.S. remains open to diplomatic engagement to dialogue. North Korea's notice.
그러면서 북한이 그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과 합의한 2.29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29 합의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 농축 활동의 임시 중단 등을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식량 24만 톤을 지원하기로 2012년 2월 29일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것을 말합니다.
They are to demonstra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hey will live up to their obligations and commitments. And that they are ready for...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의무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특별대표를 맡았던 2015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소니 해킹 청문회에선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cross the board, one which seeks to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increase the cost to North Korea of its irresponsible behavior.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비용을 높이고 북한 정권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국제적 규범과 의미를 준수하도록 평화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동맹국, 협력국들과 함께 노력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북한 지도부의 잘못된 결정의 결과로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deep sympathy for the North Korean public, which has continued to suffer as a result of the leadership's bad decisions. And I think we need to try to work harder.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 추구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2016년엔 필리핀 주재 대사로 나갔고 2019년에는 인도네시아 대사로 자리를 옮겼지만 북한 문제에도 계속 관여했습니다. 특히 필리핀 대사로 재직 중이던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협상대표단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 임명되면서 대북정책 검토 작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을 앞두고 진행된 기자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미한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동맹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맹국들 간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동맹 관계에서 일본과 한국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의 연방 의원들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이번 정상회담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25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 동맹을 재확인한 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맥카울 간사는 이날 미한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VOA에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논점인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에 불확실성을 던진다는 겁니다. 맥카울 간사는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은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북한 김씨 정권과의 협상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경험 많은 외교관 중 한 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원도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에 주목했습니다. 마키원은 24일 미한정상회담과 관련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성공적인 미한정상회담과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발표는 양국 협력의 힘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강력한 첫 조치들을 기반으로 하고 북한 인권특사도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와 정보위 소속인 민주당의 호아킨 카스트로 의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한 양국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이 인도태평양 안보안정의 핵심축인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보여준다며 한국과의 관계는 핵 비확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후변화 기술 등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하게는 양국이 코로나를 물리치는 데 함께 협력하고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에 맞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일 대사를 지낸 상원 외교위 소속의 공화당 빌 해거티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한동맹을 우선순위에 둔 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역내 많은 도전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문제이며 강력한 미한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중요한 대응책이라는 겁니다. 해거티 의원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 군사적 억지를 병행하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미한 양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존재했던 대북 정책에 대한 강력한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시절에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을 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관여와 최대 압박, 억지력의 조합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강압에서 자유롭고 자유시장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쿼드 프레임워크에 더 많이 참여시킬 방법을 모색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미한 정상회담이 끝난 지 나흘 만에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미한 양국이 함께 북한의 대화 호응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구체 방안을 조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원 한국 국가정보원장은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박 원장이 뉴욕과 워싱턴을 차례로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의 방미는 미한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린 지 나흘 만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존중해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원장의 이번 방문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 센터장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된 문제가 원론적으로는 잘 조율이 된 편이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서 무언가 북한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협상안들을 논의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박 원장의 구체적인 동선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방미 중에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국장을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 동향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판단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번 미한 정상회담 때 깜짝 발표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박 원장이 뉴욕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접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비록 남북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소통 채널 자체는 살아있다는 점에서 굳이 뉴욕 접촉에 나서겠느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원장은 앞서 지난 12일 일본에서 미한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를 했고 이 회의에 참석했던 미국의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이 지난 12일에서 14일 방한했을 때도 헤인스 국장을 거듭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외교적 해결 원칙이 강조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며 한국 정부가 비핵화 조치와 대북 제재 완화 사이에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미북 간 초기 협상안 중재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DNI 국장이 왔다 갔는데 국정원장의 방미가 급하지 않거든요. 이 얘기는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한 방미로 봐야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당연히 박지원 국정원장의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북 접촉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그 채널 내지는 합의안 형성을 위한 방미라 이렇게 봐야겠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이나 판문점 선언에 대한 미한 정상의 지지 천명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 답변으로 평가절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한 북한과의 소통 채널 재가동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대화 채널의 복원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제 대화 채널이 복원이 되면 이제 그 다음 북한이 희망하는 그런 의제로 좀 더 이제 다가갈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지금은 중요한 것 같고요.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당초 한국 정부는 이번 미한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유인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를 얻어내려고 했지만 미국 측이 선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도 한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고 미북 관계의 교착도 2018년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대화에 무게를 둘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거는 미국이고 북한은 미국과 직접 접촉을 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있고 더군다나 블링컨 장관이 또 그저께 ABC에서 다시 또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외교를 하겠다라고 그런 공을 던져놓은 상태인데 그렇다면 북한이 원한다면은 직접 접촉을 하면 되는 거죠.
박 교수는 그러나 북한도 미국이 대화를 연이어 촉구하는 가운데 침묵을 길게 끌고 갈 경우 명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진위 파악과 미한 양국의 대중 견제 공조 여부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만간 대응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는 8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연합훈련의 시기와 방식, 수준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오는 8월로 예정된 미한연합훈련의 취소나 연기 의지를 밝혀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정의당 여영국 대표의 제안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실시된 올해 전반기 미한연합지휘소 훈련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야외 기동훈련이 포함되지 않는 등 규모가 축소된 바 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북한과 의미 있는 평화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국제 컨설팅 업체가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한과의 신중한 관여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역시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컨설팅 업체 피치솔루션스의 국가위원 및 산업연구소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북한과의 평화 합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2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주선하려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결국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평화 합의 달성 또는 미북 정상회담 성사가 어려운 이유를 미국과 북한 모두의 입장에서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최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돼야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세 번 만난 것과는 달리 과거의 대북 정책인 보다 더 신중한 접근법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며 결국 문 대통령이 임기 내 바라는 평화합의 달성의 과정을 더욱 느리게 만들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갈등을 더 고조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어두우며 현 시점에서 외교적 관여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북한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낮다며 이 때문에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도 회의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우호적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임기 내 북한과 가시적인 비핵화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고 제재도 완화하지 않았으며 평화협정도 맺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 강화가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엔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미한 관계가 상당히 냉각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문 대통령을 제외하려는 듯 보였지만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대해 약속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모습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국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바로 이런 미한 안보 동맹을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단계적으로는 긴장이 억제된 채로 유지되겠지만 정권 탈환을 목표로 하는 한국 보수 야당이 2022년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접근법을 비판하고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위험이 더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
유엔이 스위스 개발협력청에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제재 면제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지난 10일 스위스 개발협력청이 지난해 3월 승인받은 인도 지원 사업의 제재 면제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제재위는 일주일 뒤인 17일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이번 면제 기한 연장 요청은 북한의 코로나 대응 일환인 국경 봉쇄로 인한 지원 활동의 어려움 때문이라며 오는 11월까지 면제 기한을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스위스 개발협력청은 3만 7천 달러 상당의 개인 보호 장비 2천 세트의 대북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스위스 개발협력청은 해당 장비들을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황해북도 등 북한 내 30개 병원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한 품목 중 절반가량은 비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액은 물론 품목의 개수도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난 가운데 소비재 품목 대신 농업과 공업, 건축용 물품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은 모두 91개입니다. 이는 전달인 3월에 16개에 비해 75개 품목이 늘어난 것으로 한 달 만에 북한의 대중 수입 품목이 다양해진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비어있는 중국 해관 총서 자료를 토대로 4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 2,875만 달러로 3월에 비해 약 2배 많아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관 총서가 20일 공개한 세부 자료에 따르면 4월 북한의 대중 수입 품목의 개수는 전달에 비해 약 6배 많았습니다. 3월과 비교할 때 수입액 수의 증가폭보다 수입 품목의 증가가 특징적입니다. 북한이 이 기간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비료였습니다. 북한이 4월 한 달간 가장 많이 구매한 물품은 광물성 혹은 화학비료로 분류되는 인산이 암모늄과 질소비료였습니다. 이들 두 제품 수입액이 1,293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대중 수입액에서 비료 관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약 45%에 달했습니다. 비료 제품은 지난 3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 중 71%를 차지했었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본격화됐던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년에 비해 비료 수입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바 있는데 올해의 경우 지난해는 물론 2018년에 비료 수입량까지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2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내 비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interesting that their high priority is fertilizer. That's kind of a bad signal, actually. That means they don't have enough.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비료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점이 흥미롭다면서 이는 비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는 만큼 나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비료 비축분이 많다면 비료 대신 다른 시급한 물품들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수입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료를 제외한 북한의 수입품 대부분은 주로 산업에서 사용되는 물품들이었습니다. 전체 수입액에서 세 번째로 많은 품목은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플라스틱 판으로 수입액은 194만 달러였고 이어 탄산이 나트륨 131만 달러어치가 네 번째였습니다. 그 밖에 살충제와 뇌화벽돌 등이 북한이 많이 수입한 품목들이었습니다. 북한은 이 외에도 지난 4월 한 달 동안 건축 관련 자재와 재지 등 사무용품, 실 등 섬유 관련 제품으로 나머지 수입품 목록을 채웠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수입이 전체적으로 비료와 산업용 물품에 쏠린 가운데 북한의 대표적 소비재 품목인 설탕이나 밀가루 등은 4월 수입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기간 북한의 10대 대중 수입 품목 중에는 버터와 코코아 가루와 같은 소비재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만큼의 양으로 보기엔 적은 면이 있어 소비재 품목 대신 가공식품의 재료 혹은 국제인도주의기구 등이 구매한 물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번 자료로 볼 때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ignificance is in that it is opening up a little bit. It's not like the border is open. Because if the border was open,
만약 국경이 개방됐다면 소비재 품목의 수입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비료와 산업용 품목들이 전체 대중 수입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국가기관 위주로 일부 무역이 재개된 점을 시사한다는 설명입니다. 트로이스텐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북한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월까지 사실상 외부와의 교역을 단절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평소 들여오지 못했던 물자들을 급하게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So they are behind on supplies that ordinarily might have come in other months. So there's a need.
스탠거론 국장은 최근 북한의 대중무역이 증가하는 양상이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북한의 소비재 품목이 수개월째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 주목했습니다.
North Korea is different from most countries. You know, the Chinese government, the Vietnamese government, both of which have, you know.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선 중국이나 베트남은 경제적 성과로부터 권력을 얻고 이에 따라 주거나 소비재 품목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만 북한은 다르다는 겁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대규모 아사를 피하고 기본 식량 상황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비료나 살충제 등의 우선순위를 두는 건 타당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번 북중 무역 자료를 통해 북한이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일부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90여 개의 수입품 중 합판과 벽돌 등 건축 관련 자재가 다수 포함된 점을 들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단했던 여러 건설 프로젝트를 재개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또 실과 같은 일부 섬유 제품이 수입된 점에 주목하면서 중국에서 들여온 섬유 관련 제품을 가공해 재수출하는 활동이 다시 시작될지 여부도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입니다.
북한 주민의 기대 수명이 한국보다 11년, 미국보다는 6년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핵 발병률은 한국보다 9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94개 나라의 보건 의료 상태 등을 조사해 21일 발표한 2021 세계보건통계에서 2019년 기준 북한 주민의 평균 기대 수명이 72.6세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WHO가 2016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71.9세보다 약간 늘어난 것이며 83.3세의 한국과 78.5세의 미국과 비교해 각각 11년, 6년 정도 짧은 겁니다. 성별로는 북한 남성의 기대 수명이 69.3세, 여성은 75.7세로 추정됐습니다. 전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은 73.3세로 2000년에 66.8세보다 6.5년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저소득 국가들의 아동 사망률과 전염병 감염 건수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건강 수명도 조사됐습니다. 북한은 평균 65세, 한국은 73.1세, 미국은 66.1세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의 5세 미만 유아 사망자는 17,000명, 2019년 기준 신생아 사망자는 1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각종 질병의 발병률과 사망률은 한국과 미국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결핵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513명으로 한국의 59명보다 약 9배, 미국의 3명과 비교하면 170배나 높았습니다. 30세에서 70세 사이 북한 주민들 가운데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호흡기 질환, 암과 당뇨는 전체 사망 원인의 23.9%로 7.3%의 한국, 13.6%의 미국과 비교해 각각 3배, 2배 정도 많았습니다. 소외 열대질환 보호가 필요한 북한 주민은 541만 8,928명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은 4명, 미국은 1,1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외 열대질환은 주로 열대지방에 만연하는 17개의 질병들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여러 나라에서 발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9.4명으로 28.6명의 한국과 16.1명의 미국보다 낮았습니다.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북한이 4.2리터, 한국이 8.5리터, 미국 10리터로 나타났고 북한의 15세 이상 흡연율은 18.8%로 추정됐습니다. 또 북한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4.2명으로 8.6명의 한국과 12.7명의 미국보다 각각 2.5배, 2배 정도 높았습니다. 북한의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생후 12개월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의 백신 접종률이 97%, 홍역은 98%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기준 북한의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 비율은 18.2%로 2.2%인 한국과 7배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5세 미만 비만율은 1.9%로 한국 8.8%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이 밖에 15세에서 29세의 가임기 여성 빈혈률은 33.9%로 13.5%의 한국보다 2.5배 정도 높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05년부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목표 달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회원국들의 기대 수명과 질병, 질환에 따른 사망률, 의료 보건 상황 통계를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 인구 건강과 복지에 큰 위협을 가했다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 진전에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2년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이 여름을 앞두고 태풍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국경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북한의 태풍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되면 한반도에서는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이 강타할 텐데요. 올해 한반도에 태풍이 몇 개나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기상청은 24일 발표한 2021년 여름철 3개월 기상 전망에서 올해 태풍이 평년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상 여름철에 태풍 두세 개의 영향을 받는데 올해도 비슷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는 최근 들어 태풍 발생 횟수보다는 강한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여름철 이후 9, 10월에 태풍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북한이 최근 태풍 대비에 나서고 있죠?
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24일 지난해 수해를 겪었던 함경남도의 태풍 대비 상황을 전했는데요. 시, 군, 양묘장들에서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고 강과 하천 정리공사, 제방공사, 해안구조물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 메아리도 북한 전역에 철광산이 태풍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며 최대 철광산이 있는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는 도로에 안전밧줄을 설치하는 등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태풍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까지 겹쳐서 사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죠.
네, 북한은 지난해 8월 홍수에 이은 태풍 바비로 최대 쌀 생산지인 황해 남북도와 평안도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3만 9,300여 정보, 약 390제곱킬로미터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고 주택 1만 7천여 세대, 공공건물 630여 동이 파괴됐습니다. 9월에는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이 함경남도 함흥평야 일대와 강원도 최대 쌀 생산지인 안변 지역을 연이어 강타했습니다. 검덕지구에서만 주택 2천여 세대가 침수되고 도로 6만 미터가 유실됐습니다.
해마다 북한에서 태풍 피해가 거듭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우선 태풍의 경로에 한반도가 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태풍과 허리케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유독 북한만 태풍 피해가 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 북한위원회의 대니엘 워츠 국장은 25일 VOA에 북한에서 태풍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영향이 큰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irst, deforestation in North Korea has increased the severity of damages from typhoons. Hillsides are cleared of trees.
워츠 국장은 우선 산림 파괴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다락밭 조성과 연료 확보를 위해 나무를 많이 베어 산림이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또 도로 등 사회 기반 시설이 낙후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Finally, just the overall chronic food insecurity in North Korea makes the humanitarian impact of typhoons a lot more severe. Flooded fields will lead to.
워츠 국장은 가뜩이나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태풍이 강타하면 식량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밭이 침수돼 작황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군을 동원해 검덕광산을 복구하고 80일 전투를 벌여 수해 복구에 나섰는데요. 북한의 재난관리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5일 VOA에 사회 기반 시설, 주택, 수자원 관리 체계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at requires real development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both housing and land water infrastructure. And they don't have the capital investment to do that.
뱁슨 고문은 하지만 북한은 자본 투자 여력이 없어 지금까지 인력을 동원해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치는 정도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동원된 인력들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도울 여지는 없나요?
네, 지금은 코로나에 따른 국경 봉쇄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Right now it's extremely difficul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o much of a direct response if North Korea is to be hit by typhoons later this year.
워츠 국장은 북한이 올해 태풍 피해를 입어도 국제사회가 직접 돕기는 매우 힘들다며 북한에 상주하는 UN 직원도 없고 국경도 1년 이상 봉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난 대응과 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을 국제기구가 원격으로 북한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폐쇄성도 외부의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죠?
네, 제롬 소가주 전 UN개발계획 UNDP 평양사무소장은 대부분 나라들이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단체들이 북한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재난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 노력을 기울인 부분도 있죠.
네, 태풍 피해가 심각했던 지난해 조선중앙TV는 이례적으로 재난방송 체제를 잇따라 가동했습니다. 노포구 등에 대응할 국가조직인 큰물피해 복구 중앙지휘부도 지난해 말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태풍 피해 노력과 국제사회 지원 가능성에 대해 조은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유명 패션 잡지 등 미국 매체들이 최근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 단장을 더 강력히 단속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며 반체제를 억누르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해외 대북 소식통과 엘리트 출신 탈북 청년은 최고 지도자의 이런 구태여에 난 강요가 청년들의 반발만 더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창간 90주년을 맞은 미국의 유명 남성 패션 잡지 GQ가 19일 김정은은 스키니진을 싫어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 정권의 청년 문화 규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청년들 사이에선 몸매 바지, 장년층에선 땡빼 바지로 불리는 스키니진은 지구촌 주민들이 편하게 즐겨 입는 옷이지만 북한은 자본주의의 산물로 금지하는 의상 중 하나입니다. GQ는 국제적 왕따이자 3류 패션 영향력자인 김정은이 이번엔 법의 힘을 통해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며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을 통해 청년들의 스키니진 등 옷차림과 액세서리, 머리 단장까지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바지 등 외부 문화를 퇴폐적으로 보는 전체주의 공산국가 북한에서 이런 규제는 새삼스럽지 않지만 최근엔 훨씬 더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유치해 보이는 이런 법은 세계적으로 2000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령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비단이 너무 가벼워 여성에게만 적합하다며 남성은 입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등 역사적으로 독재적인 횡포들이 있었으며 여기엔 대체로 체제 저항이나 외국 사상과 미학을 억누르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지난 세포비서대회와 청년동맹대회 등 국가 행사와 관영 매체들을 통해 최근 청년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을 강조하며 자본주의의 부르주아 문화를 강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21일에도 일부 사회주의 나라에서 과거 개인주의, 부르주아 도덕에 오염된 청년들이 공산당을 분열 와해시키고 사회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다며 청년 세대가 타락하면 그런 나라엔 앞날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모와 계급, 이념 연관성 등을 연구한 뉴욕시립대의 루텐 롭슨 교수는 GQ 잡지에 옷차림을 통제하고 획일성을 강요하려는 욕망은 모든 유형의 폭군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난다며 이런 규제와 법률, 정책은 상류층에만 예외를 두는 사회 통제의 한 유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폭스 뉴스의 토크쇼 프로그램인 거필드의 진행자 그레그 거필드 씨도 21일 방송에서 스키니진을 북한에서 입으면 노동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며 북한 정권의 청년 문화 규제를 풍자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 국가에서 몸매가 날씬한 사람들이 몸에 밀착해 입는 스키니진, 즉 몸매 바지를 금지하는 게 역설적이란 겁니다. 거필드 씨는 북한 청년들에 대한 이런 규제는 자본주의 생활 방식이 침투하고 청년들이 북한의 체제 전복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김정은의 두려움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청년들도 김 위원장의 이런 규제 강화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양에서 최근 대학을 졸업한 한 해외 소식통은 21일 VOA에 국가가 청년들에게 제대로 해주는 게 없으면서 하지 말라는 요구는 더 늘고 있다며 현실을 다 아는 청년들로선 반발심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외국 생활을 했던 간부들의 자녀들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평양에선 젊은 남성들도 향수를 뿌리고 발목이 좁은 송곳바지, 구두 끝이 뾰족한 코구두, 허리에 붙는 양복을 입는 게 유행이었다며 이런 세대를 60, 70년대 청년들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리과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사학과로 활동하다 지난 2019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장혁 씨도 많은 청년이 지도자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리더가 뭔가 조금 바뀌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지켜보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내린 결론은 김정은은 그 안에서 탈출을 못 찾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일이 뭔가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아요. 자꾸 허튼 거 보여주기식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물놀이장을 짓고 스키장을 짓고 뭐 승마구락불을 짓고 우리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승마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뭔가 비전이 없구나. 뭔가 고생을 못 해봐서 그런가?
장 씨는 한국에서 자기 개성을 살리며 자유롭게 도전하는 청년들을 볼 때면 북한의 현 상황과 너무 비교돼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북한 청년들하고 제일 다른 점이 개성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북한은 뭔가 이렇게 개개인의 사람들을 국가에서 필요한 그 거대한 국가라는 그 시스템에 쓰는 부속품들처럼 되게 비슷하게 만들려는 경향이니까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확실히 사고나 선택의 폭이 넓구나. 북한 사람들 기준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사상이나 이념 이런 걸 떠나서 하루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겠는가, 더 행복하게 살겠는가 이런 거를 고민하고 북한 청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끔이 없고 출구가 없는 그런 속에서 삶을 그냥 하루하루를 버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막 꿈만은 청춘인데 어디 달려갈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내는 청년들이죠, 북한 사람들은.
장혁 씨는 조국을 비판하는 게 불편하지만 이것이 북한의 현실이란 게 더 서글프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용단을 내려 사상교양 강화가 아닌 경제개혁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시사상식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시사상식 ABC에서는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프로 오늘은 여성 언론인 대담으로 텍사스주 유력신문 댈러스 모닝뉴스 소속 로렌 맥가히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96년 5월 26일 월스트리트저널의 공동 창간자인 찰스 다우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발표합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 중 하나가 탄생한 것입니다. 나라마다 주식의 동향과 시세를 알려주는 대표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미국은 1792년에 출범한 뉴욕 증권거래소가 대표적으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증권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대표적인 종합주가지수가 바로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우량 기업 30곳의 주가를 산술 평균해 지수를 낸 것으로 미국의 증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히고 있습니다. 찰스 다우는 1882년 에드워드 존스와 함께 다우존스 앤 컴퍼니를 설립하고 1883년부터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신인 커스터머스 애프터눈 레터라는 두 쪽짜리 신문을 발간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을 창간한 다음 해인 1884년 찰스 다우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주식 11개를 골라 이들의 평균 주가를 계산해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896년부터는 다우존스 지수가 매일 신문에 실리게 됐고 1928년 30개 종목으로 확대된 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66년 5월 26일 가이아나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남아메리카 동북단에 있는 공화국 가이아나의 정식 명칭은 가이아나 협동공화국이며 수도는 조지타운입니다. 1498년 콜럼버스가 발견했으며 네덜란드령을 거쳐 1814년 영국령이 되었습니다. 16세기 말부터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이아나에 이민을 오기 시작했고 17세기가 되면서 가이아나는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됩니다. 18세기에 영국 이민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후 나폴레옹이 네덜란드를 침략하자 가이아나도 프랑스 영향하에 있다가 나폴레옹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영국이 가이아나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1953년 식민지 헌법으로 양원제 의회를 채택하고 1961년 신헌법을 제정했으며 1966년 5월 26일 정식 독립합니다. 가이아나는 1978년 미국 사이비 교주 짐 존슨이 자신의 신도들 900여 명과 집단 자살한 나라입니다. 짐 존슨이 자신의 신도들을 데리고 가이아나에 정착해 살다가 미국 정부의 조사가 나오자 신도들에게 독약을 먹고 자살하도록 지시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바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What a glorious th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